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성경 안에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뭐라고요? 믿음장. 예, 아시네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하면 대부분 비유장. 그렇게 비유가 많이 나오니까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늘의 왕국 비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 이걸 전부 다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 하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믿는 사람은 저기 하늘나라 가는데 그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 비유가 하나도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에 나오는 비유들을 전부 다 교회하고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고 또 하늘의 왕국은 무엇이며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지금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은 같은 것이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범위가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야 되고 통치자가 왕좌 위에 앉아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창세기에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땅 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맡겨둔 아담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신, 세상 통치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아가지고 땅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노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가 어떤 것이다?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의 모형, 물론 다윗 자신도 죄와 실수를 범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왕이 다스리는 왕국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통치자 그리고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계속 쭉 이어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대언자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왕국을 세울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대언자가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다. 천국이라면 이 사람 죽어가지고 저 셋째 하늘 올라가는 거 그걸로 사람들을 생각해요. 회개하라. 너희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왕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연기가 되고 또 언제 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이 이 비유가 그냥 나온 비유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데 마태복음 처음부터 강의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마태복음 10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 보면은 소제목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왕이 열두 사도를 부릅니다. 열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열두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임하였다는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고. 오늘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만 대면 무슨 병이든지 즉시로 다 낫는,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환자의 믿음에 상관없이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이런 기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왕국의 표적이에요. 사도들을 보냈는데 이 사도가 왕국에서 왕이 보낸 대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유대인 사도들만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왕국을 거절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표적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니까 반응이 나와요. 침례자 요한이 낙심합니다. 메시아이신 왕이 왔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뭔가 갈아엎어가지고 헤롯 왕도 쫓겨나고 예수님이 실권을 잡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감옥에 방문도 안 하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강대국으로 세울 계획도 안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야기만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합니다. 침례자 요한도 흔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1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어린아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의 그 놀이가 있어요. 이쪽에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면 저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한쪽 아이들이 애곡을 하면은 아이들이 애통을 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왕국을 선포하는데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무관심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표적을 본 도시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표적들을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 땅이나 이런 데서 행했더라면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왕을 몰라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고 또 질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자기들의 왕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보다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부브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왕을 거부하고 메시아 왕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2장까지 나온 경과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언자들을 그동안 열심히 보내셨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은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왕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왕을 보지 못한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유대인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벌써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이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했던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 거절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언제 그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제서야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기를 그때 우리 지금 주기도문 주문해야 되지 중얼중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때 가서 드리게 될 겁니다. 신약교회 보고 주기도문 이거 암송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신 겁니다. 그 왕국하고 교회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왕국을 거부함에 따라서 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분의 형제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 나오죠. 46절에서 50절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교회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니까 아 이것도 행위 구원 이야기하나 보다. 우리의 착한 일로 구원을 받나 보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분의 형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사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나중에 포도원을 경영해서 얻은 소출을 자기들에게 얼마를 바치게 하도록 했는데 농부들이 그 열매를 바치질 않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립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핍박하고 내쫓고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악한 농부들을 다 벌하실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 포도원은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너희에게서 그 왕국을 빼앗아다가 열매 맺는 왕국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서 믿게 될 믿음의 세대들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혹은 이것을 교회로 해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중심 사역이 이방인 교회로 넘어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됐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 여정을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갓 나온 첫 번째 세대는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반역했던 무리들이 다 죽기까지 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 그 이후 세대 믿음을 가진 세대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생 올리브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원래는 너희가 야생 올리브 나무였지만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올리브 나무로부터 흡수되는 영양과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자, 자기의 본성의 열매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가 공급해 주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을 거부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시기하고, 그러므로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전환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이방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들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은 그때까지 연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왕이 왕국을 선포했고 왕이 권능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 왕국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왕국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서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의미를 담은 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사람들이 어려운 교리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지만 농부들이거든요. 씨 뿌리는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똑같이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밭에서는 잘 열리고 어떤 밭에서는 똑같은 씨앗인데도 곡식이 잘 안 열려요. 어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던지면은 크고 좋은 고기도 잡히고 나쁜 고기도 잡히지 않느냐. 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중에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아라. 그 중에는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 들은 바 말씀을 선명하게 오래도록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비유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이게 비유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믿는 자들의 비판이나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이해가 안 되고, 둘째는 어렴풋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배척합니다. 진리를 배척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비유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유를 만나면은 주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주제가 뭡니까? 그 앞쪽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듣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도 가서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본질은 놔두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여리고는 세상을 말한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갔다. 하지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은 지금 뭐 예루살렘 여리고 지명에 있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 어땠고 제사장이 어떻고 그 시대가 정말로 강도가 들끓는 시대였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같이 행하라는 그 이야기가 비유의 핵심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이야기 나오죠.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은 길을 잃고 떨어져. 이런 양의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을 쓸면서 찾는다.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가지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인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요, 잔치 비용이 더 먹힙니다. 양 한 마리 잡아,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았잖아요. 그래가 이웃과 친지 불러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면 고기 먹어야죠. 뭔 고기 먹어요? 양고기 먹었겠죠?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이거 기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99마리 양 중에서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야기 핵심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동전이 아니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타겟은 오 불쌍한 탕자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으냐, 거기서 눈물 흘리고 돌아온 탕자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첫째 아들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라든지 그 이어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그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누룩이라는 것은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아, 누룩처럼 뭔가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누룩에 대한 겁니다. 본문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유 가운데에서 주된 의미에 집중을 해야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려고 하다가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나오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 못 받는다. 이거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와, 하나님 앞에 암만 회개 기도해도 죄 용서 못 받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도 내 죄는 용서 못 받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그제서야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발전해버린다니까요. 저는 문맥을 잘 알고 지엽적인 것에서 너무 어떤 특정한 교리를 끌어낼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 본문에서 비유에 대한 풀이가 있으면은 그 비유에 대한 풀이가 정답입니다. 13장 10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2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가라지 비유는 36절에 가면 해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의 해석은 일반적 성경 진리와 상충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불살라 버린다니까. 아, 내가 열매 맺는 생활을 못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분리돼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고 있는데 열매 맺는 생활을 못하면 구원 취소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의 진리하고 상충되면 안 됩니다. 비유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우리가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선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큰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셨어요.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죠. 낮이 되면 육지는 쉽게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바다는 반면에 열이 서서히 올라요. 그러니까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요. 땅은 저기압이 됩니다. 이때는 바다에서 해풍이 불어옵니다. 저녁이나 밤에는 땅이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땅 쪽으로 깔리고 바다 쪽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바다는 아직도 덥기 때문에 그래서 육풍이 붑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낮에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해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등 뒤에서 해안가 쪽으로 해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큰 무리에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실 때 해질 무렵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는 또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는 육풍이 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리가 저 밑에 멀리까지 잘 퍼집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아있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데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성기 없이도 전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이스라엘 가서 실험해 보신 분도 있습니다. 마이크 안 쓰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육성으로 전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는 동일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나무에 떨어진 거, 좋은 땅에 떨어진 거,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은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씨는 무엇이라고요? 왕국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것을 날짐승들이, 새들이 쪼아먹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악한 자가 와서, 사악한 자가 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귀에 안 들려요. 마음속은 온통 집에 있는 먹을 거 생각이라든지 올림픽 경기에 또 빨리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뭐 다른 일을 할 거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똑같이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아예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다 흘려보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이런 사람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돌밭도 있습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뭐 자갈이 섞여 있는 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땅에 보면은 땅이 아주 기름진 땅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떤 땅이냐면요, 안반이에요. 안반. 안반인데 이제 모래하고 먼지나 흙 이런 게 바람에 의해가 쌓여가지고 아주 얇은 지표층을 이룬 데가 있어요. 그 흙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다가 조금만 손가락 넣어가지고 찔러보면 딱딱한 안반이 만져집니다. 씨앗이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들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 정신적으로 그냥 감동을 받거나 흥분이 돼가지고 그때는 감동이 오는데 지속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다른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면 그냥 말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가 떨어지는 사람들, 마음이 가시 받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재물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라긴 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씨앗인데 밭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낸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들 전도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종류의 마음밭 가운데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죠. 자,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한 페이지 더 뒤쪽에 보면은 36절 이하에 설명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밭에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씨를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자기 밭에 자기 밭 하니까 자기 밭이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은 성경에 나오는 해석이 우선입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자, 좋은 씨라는 것은 아까 하는 씨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왕국의 말씀을 듣고 19절에 아까 씨는 말씀입니다. 이번은 씨가 뭐라고요? 왕국의 자손들. 38절에 나오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을 뿌리는 겁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그런데 사악한 자가 나타나서 마귀를 말합니다. 사악한 자가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인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세상에 왕국의 자손도 있고 마귀의 자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마귀 자식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배당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가라지 축전이 없어요. 알곡만 있습니다. 곡식만 있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로 하고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지, 교회 안에도 좀 성질 안 좋고 마귀 행세, 마귀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왕국의 자손도 있는데 마귀도 자기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거짓 교리와 또 사악한 종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세상 속에는 왕국의 자손도 있고 사악한 자의 자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지상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어요. 12장까지인데 왜 거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왕국이 연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왕국 자손들도 있고 사악한 자의 자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게 됩니까? 수확할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수확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 마지막 날들, 심판을 할 때. 그때 천사들이 거두어 갑니다. 곡식은 따로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사른다고 했죠. 어느 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자, 곡식단 여기 이만큼 쌓아놓고 가라지 해놓고 여기 불질러요? 그러면 낯가리에 불 붙으면 어떡하려고요? 농사 지어보신 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곡식 이만큼 곡식단 쌓아놓고 여기 가라지 묶고 옆에서 불 지르면 어떻게 돼요? 낯가리가 위험해지죠. 밭이 있는데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여기다 불을 하늘에서 탁 내려가지고 다 타는데 알곡들만, 곡식들만 불에 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농사 지을 때? 아니죠. 둘 다 거두어가 분리를 합니다. 곡식 따로 곡간에 넣고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있죠.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고 단으로 묵대. 바로 태우는 게 아니라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곡식이 휴거가 돼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환란기가 임하게 됩니다. 환란 전에 곡식들은 다 휴거됩니다. 자세한 거는 수요일 날 재림과 휴거 세미나에서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왕국 백성들에게 복을 주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가라지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심판을 집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적어놨죠. 왕국의 복과 심판이 연기됨. 언제까지 연기되느냐? 마지막 날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이거 겨자씨 이야기 나오면 겨자씨 아주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은 뭐 조그만 성도들이 모였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새들이 깃들이고 온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교회가 뭐 2층, 3층 이런 식으로 커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작은 거에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할 것이다. 이걸로 설명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겨자씨는 원래 겨자는 나뭇입니까? 풀입니까? 풀입니다. 초본 식물이에요. 겨자는 풀인데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채소 가운데 가장 큰 거,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채소예요. 초본 식물이에요. 근데 나무가 되었다고 했어요. 초본 식물이 나무가 되었다는 거. 뭔가 형질이, 성질이 달라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겨자나무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 누룩은 내적인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장하고 관계없어요.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겨자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느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저 산, 저,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것이다. 그 겨자씨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거기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어떠한 분을 믿고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비유가 나올 때는 그 대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겨자씨라는 거는 생명 있는 어떤 겨자씨 같은 믿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초본 식물인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무가 되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죠.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먹는다고요? 새들이 먹어요. 날짐승들이 먹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19절에 보니까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라는 게 마귀를 이야기해요. 이 교회 성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이야기는. 자,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하고 누룩은 거의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복음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밀가루 속에 누룩을 숨겨 놓은 여자는 교회고, 누룩은 복음이고,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럴싸합니까? 누룩은 복음이 아닙니다. 누룩은 순수한 밀가루를 부패하게 발효시키는 게 누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에도 무교절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구약의 희생물에도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누룩 들어간 희생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첫 열매를 드린 이후에 오순절날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음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는 누룩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 죄인들을 다 받아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외에는 구약 희생물에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주의 만찬에도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고,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누룩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 가운데 좋게 표현된 누룩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을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죄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가루, 밀가루는 하늘의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순수한 밀가루, 진리의 말씀, 그것이 누룩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죠. 밭에 숨겨진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숨겨진 보물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 숨겨진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 땅속에 옛날에는 전쟁 일어나거나 그럴 때 보물 같은 것들을 땅속에 파묻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다시 되찾아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건진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땅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사면은 그 땅에 묻혀 있는 것도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 사람이 발견하면 그것을 숨겨둔다고 했어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보물을 샀어요? 보물을 사지 않고 밭을 샀습니다. 자, 앞쪽에 나온 비유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세상 가운데 묻힌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묻힌 보물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세상 가운데 감춰진 보물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산 게 아니라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때 그 땅을 소유하면 땅 가운데 있는 보물이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주께서 땅을 친히 소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환란 끝나고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온 땅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때 그때 땅이 돌아올 때 친히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값진 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대부분 잘못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진주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너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진주를 사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얻어라.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자가 아닙니다. 빈털털이 알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반드시 죄의 삭신 사망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 자기 생명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바로 값진 진주입니다. 세상은 이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 진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둘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 그 가치를 모르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과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물을 던져가지고 어부들이 고기 잡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괜히 그물만 망치는 고기들도 있어요. 어부들이 그거 다 가려냅니다. 그런데 처음 잡았을 때 좋은 것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물 던지면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잡힙니다. 가려내는 작업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의인들하고 사악한 자들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앞쪽에 나왔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왕국의 복과 심판이 마지막 날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밭에는, 이 세상에는 왕국의 자손도 있고 사악한 자의 자손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둘을 분리하고 갈라내는 일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비유 끝난 거 아닙니다. 맨 마지막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것과 엿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집주인이면 창고에 뭐 들었는지 잘 아시죠? 옛것과 새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가에 읽어보면 묵은 포도즙과 새 포도즙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옛것과 새것이 어디에 들어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꺼내야 되는지, 손님들이 왔는데 새 포도즙을 내야 되는지 묵은 포도즙을 내야 되는지 집주인이 잘 알아요. 마치 너희들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뭘 다뤄요? 말씀을 다루죠? 그러니까 말씀을 꺼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옛것과 새것을 반드시 구약신냐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왕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했죠.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지. 열심히 씨를 뿌려라. 사람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담배 피고 있어서 전도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다가가기가 겁나네.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씨앗은 그냥 뿌리는 겁니다. 열매 맺고 안 맺고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는 거지 자기가 억지로 전도자가 그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씨 뿌리라는 겁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왕국에 이런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서기관처럼 말씀을 꺼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51절에 나오죠. 너희가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매 그러므로 깨달았거든 이제부터는 너희는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서기관처럼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에서 왕국의 복과 심판이 연기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는 전부 사실 다 연결되었고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히브리 문학에서 교차 배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칭되는 구조,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 가운데 가운데 부분이 서로 대칭이 되고 대조가 되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구나 아이디어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하는 방식인데 그 모양을 늘어놓으면 그리스 문자 카이, 영어 X, 대문자 X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키아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키아스무스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 X자, 카이하고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차배열 구조는 핵심되는 메시지는 맨 마지막 결론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X자로 교차되는 한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폴란드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님이 돼지를 우리에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개한테 부탁합니다. 개야, 저 돼지가 말을 안 듣는데 확 물어버려라. 몰아넣어달라는 겁니다. 개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자 몽둥이에게 부탁합니다. 야, 몽둥아, 저 개가 내 말을 안 듣는데 한 대 때려줘라. 몽둥이가 가만히 있어요. 모닥불아, 저 몽둥이를, 쓸모없는 몽둥이를 불태워버려라. 근데 모닥불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물통에 있는 물에게 호소합니다. 저 모닥불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저 불을 좀 꺼버려라. 모닥불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러자 암소에게 부탁합니다. 야, 암소야, 저 쓸모없는 물통의 물을 그냥 마셔버려라. 암소가 고개만 가로졌습니다. 푸죽간 아저씨, 저 암소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저 암소 좀 잡아주세요. 아저씨가 말을 안 들어요. 밧줄아, 저 아저씨의 목을 쫄라버려라. 근데 밧줄도 가만히 있어요. 쥐한테 부탁합니다. 쥐야,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밧줄을 갉아버려라. 밧줄도 들은 척을 안 합니다. 그러자 고양이한테, 쥐도 들은 척을 안 합니다. 그러자 고양이에게 부탁합니다. 야, 고양아, 저 쥐를 잡아서 혼내줘라 하니까 고양이가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먼저 저한테 따끈한 우유 한 접시만 갖다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우유를 갖다 주니까 고양이가 우유를 맛나게 먹고 쥐한테 덤벼듭니다. 그러자 쥐가 놀라가지고 밧줄을 갈그려고 합니다. 밧줄은 푸죽간 아저씨의 목을 메려고 덤비고 푸죽간 아저씨는 그제서야 칼을 들고 암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암소는 당황해가지고 물통에 물을 마시려고 하고 물통은 모닥불을 끌려고 합니다. 모닥불은 그제서야 아주머니 말씀대로 몽둥이를 태우려고 하고 몽둥이는 벌떡 일어나서 개를 때리려고 합니다. 개가 깜짝 놀라서 돼지 뒤에서 돼지를 물면서 우리 안으로 몰아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는 돼지하고 마지막에 돼지가 우리에 들어가는 거 이야기 결론이 이렇게 나죠. 결론은 돼지를 우리에 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뭔가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부탁을 들어줘야 돼요. 그냥 하니까 다 말을 안 듣잖아요. 고양이가 우유 달라고 하니까 우유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니까 고양이가 말을 들어가지고 역순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X자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시편 12편 말씀에 보존된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보존된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그 이야기할 때도 제가 시편 12편의 교차 배열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킵바이블 홈페이지에 시편 12편의 교차 배열적 구조 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도 1장에서 4장까지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교차 배열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제가 그 고딕체로 A, B, C1, C2, 그 다음에 C2 다시, C1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보입니까? X자처럼? 왼쪽에 보면 움푹 들어가 있죠? 들여쓰기 된 부분들 X자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씨 뿌리는 자와 밭 이야기는 말씀은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다. 그럼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는 뭐라고요? 지금 현재 이 밭에는 세상에는 왕국의 자손도 있고 사악한 자의 자손도 있다. 지금 현재는 왕국의 복과 심판이 연기된 상태라는 겁니다. 겨자씨하고 누룩은 같은 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기형적인 성장, 부패한 교리, 진리의 혼합과 변질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는 반복입니다. 똑같이 C로 표시되어 있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 보물은 이스라엘, 진주는 교회, 두 가지는 감추어진 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물과 물고기 이야기 역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도 잡히고 나쁜 물고기도 잡힌다. 그래서 현재는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고 아직까지 가려내는 작업은 하지 않았고 나쁜 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그 심판도 임하지가 않았고 좋은 알곡과 좋은 물고기를 따로 끌어모으는 왕국의 복과 심판이 아직까지 연기된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을 배운 서기관은 씨 뿌리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가운데 있습니다. 36절에서 43절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현재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선포했는데 11장, 12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부인했습니다. 너희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부인했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때까지는 하늘의 왕국은 이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이후에 천년 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땅 끝까지 통치하실 때 그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현재는 이 세상에는 사악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 왕국의 백성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과 끝에 예수님 메시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겨자씨가 식물이, 초본 식물이 나무로 변질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밀가루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한 성경과 부패한 교리를 가지고 혼합시키고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또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이 방법이 잘 될까 안 될까 효율적일까 그 방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늘의 왕국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능숙한 서기관이 되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꺼내가지고 찾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올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서기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결론,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함으로써 하늘의 왕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현재 연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비유가 다 들어있는 비유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